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Salt Lake City Temple Square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적인 봉사로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 네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과 또 전 세계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분들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에는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클레이 크리스천슨과 리차드 엘리엇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영원하고 거룩한 진리를 불렀고 이제 천지의 주제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제럴드 코세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그런 느낌을 기쁩니다. 또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모여서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지식, 그 신성한 구속의 지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구속주와 구주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이 지상에 다시 알려진 진리에 대해서, 회복을 통한 진리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살아계신 선지자와에 대해 큰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족, 그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며 그러함으로써 그들의 영,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듣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옵고, 그리고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안을 받고 또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응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가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첫 번째 연사로서 제1회장단체 일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사랑의 목자의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난 뒤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일원이신 제이 이 젠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계신 수백만의 후기 성도 및 친구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 성스러운 기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필요사항과 주님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시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숙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크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각자의 필요사항에 맞는 격려와 질책과 지시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대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길 바라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경전과 과거 연차대에 기록된 그분의 종들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주님의 위대한 종 엘마의 기록을 읽고 있을 때 저는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하며 엘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서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고 참된 바를 쫓아 지혜로서 권고하심을 아느니라. 주님의 종이 전한 그 메시지를 읽는 중에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메시지와 성임된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에 대한 믿음을 키워서 세상에 나아가 그분의 권고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기에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왜 슬픔이 찾아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조세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우리는 전세에 있던 수많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장자 여호와께서 제안하신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계획을 거절했다는 것을 압니다. 루시퍼가 이러한 모반을 선동하는 일에서 이처럼 성공을 거둔 모든 이유를 다 알진 못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비참함에 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행위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예를 들 때면 조금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이 왜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는 것을 지켜보고 연구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아만은 강물에 몸을 씻으면 주님이 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선지자의 지시를 믿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지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안전한 배를 떠나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굳은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후 베드로가 주님을 믿기에 이르러 그가 순교당하기까지 한결같이 충실했다는 점입니다. 몰몬경의 니파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에 순종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하려는 소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니파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미니이다 하였더라.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옵니다. 복음의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허가하신 평안을 우리는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 나타내 보이신 것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제게 있어 그 시작은 1820년 뉴욕주의 한 농장 숲속에 있던 어린 소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소년 조셉 스미스 2세는 숲속으로 들어가 한적한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정결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는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 대한 제 믿음은 커져갑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점 내려와 있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 나타나자마자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에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그가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소년을 사도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간증이 있기에 저는 오늘날 그분의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른 자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일요일 이와 같은 대회에서 저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한 빚을 지지 말고 이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주택 담보 대출을 언급하시면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담보 대출을 모두 갚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임 직후 저는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방법이 있겠소? 처음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른 주에 있는 우리 소유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째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종의 말씀 중에 나온 몇 마디를 믿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그에게 전화를 했었고 몇 년 동안 집에 관심을 보인 사람조차 없네요 라는 말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바로 그 월요일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그분의 종에 대한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있는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해주셨네요. 오늘 한 사람이 그 집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갔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이야기하던가요? 그가 말한 액수는 우리 가지고 있는 담보 대출금의 몇 달러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보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안전과 평안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축복이 됩니다. 저는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지부는 정규 참석수가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나이 드시고 아주 겸손하신 개종자 자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주민이었는데 강한 노르웨이 액센트가 있으셨습니다. 자매님은 가족 중에 유일한 회원이었고 또 살고 있던 도시에서 유일한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지부 회장이셨던 제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매님을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서 한 권도 없었습니다. 자매님이 사는 곳은 회원들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매님이 아는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과 몇 단어로 된 상호부조의 주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가 전부였습니다. 당시는 대공황 시대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매님은 이웃들에게서 안 입는 옷을 모아서 잘 빨고 다린 다음 박스에 담아서 뒷마당에 내놓았습니다. 돈과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면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는 집에 가보세요. 거기 몰몬 아주머니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시 전체를 돌보시진 않았지만 한 부분은 더 향상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미약한 여성 하나를 부르셨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알고 이를 행할 만큼 그분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그 자매님은 그 도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수백 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나라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음 엘마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서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국민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 요직에 앉게 하실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저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인구가 천만이 넘는 한 도시에서 대회가 열렸고 광대한 경기장에 모인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잘생긴 청년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보다 더 옷을 잘 차려입은 일련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총괄력원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그 시의 시장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로 돌아서려는데 놀랍게도 그 시장이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교회 회원들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만 있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바라는 조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큰 도시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극소수였습니다. 그 시장은 우리의 교리를 아는 바가 없으며 교회 회원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성임된 종을 믿는 성약 아래서 후기 성도들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시장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종들을 압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오.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배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대회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대회의 모든 말씀, 찬송,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메시지를 찾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바라시는 것을 가서 행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힘은 더 커질 것이며 언젠가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게 될 때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그분의 선택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연차대회가 소집된 지금 시기는 혼란과 위험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임을 계시를 통해 경고받아온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늘 제시받아 왔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열쇠가 회복되면서 이 열쇠를 통해 신권 권세가 모든 가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이 혼란스럽던 때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다섯 번째 선언문이었습니다. 경전의 정의대로 하면 그 선언문은 하나의 계시이자 교회 회원들이 마땅히 읽고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그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위에는 남녀 간의 견훤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하나님들께서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고 우리가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 계명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서 바로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하며 사람이 존재하면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리하이는 사람들의 자유가 있으며 또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 주님은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실 것이고 루시퍼는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선택 의지가 사탄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분명한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 선택 의지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맹목적으로 팽개쳐 버릴 수는 있어도 남이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부터 자주 쓰는 변명이 있는데 사탄이 시킨 거야 라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호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든 그 누구든 강제로 범법하게 하거나 그 범법을 지속하게 할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위험한 유혹이 동반하게 됩니다. 필멸의 생이라는 은사와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의롭게 행사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행복의 계획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쇠, 즉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영원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신성한 목적을 거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버지 곧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로 그분께 그 의지를 표현할 때는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결혼 성약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에서 우리의 자녀들 곧 가족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지속될 것이며 평생토록 풍요와 만족감을 누릴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정절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합법적인 결혼식을 한 뒤에야만 더 이상적으로는 성전에서 성전 임봉 의식을 받고 난 뒤에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생명 창조의 능력의 봉인을 푸는 것,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능력은 오로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인 사랑과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만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라고 계시의 말씀이 매우 직설적으로 전달될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자신은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도록 유혹하여 생명을 낳는 능력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음에 나오는 말에서처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을 제시하기 위해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요즘은 외설물의 끔찍한 영향력이 마치 세계를 휩쓰는 역병과 같아서 여기저기를 감염시키고 대부분 남편과 아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모든 가정에 침투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역병이 영에 남기는 상처는 대개는 불행하게도 치명적입니다. 루시퍼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 곧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외설물은 그리스도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 간의 대화를 방해할 것이며 남편과 아내의 다정한 관계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통해 외설물의 역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설물은 정말 역병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향력에 무릎 꿇으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신권 소유자 간 나쁜 습관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고 나아가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며 악한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높여서 교회 회원들에게 깨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식하라고 주문합니다. 부모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악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십시오. 우리는 사탄이 결혼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내놓은 것들이나 속임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도덕 표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원리들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를 맺도록 유혹하는 어떤 말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몰몬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생 전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음란함과 비정상적 성향이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의지만 있으면 잘못된 습관들을 깨뜨리고 중독을 이겨낼 수 있으며 교회 회원에게 맞지 않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엘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래전 엘버커키의 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온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의 교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고양이 때문에 모든 일이 방해받았습니다. 그 교사는 여교사는 아이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 고양이를 안고 있겠습니다. 아무 일 없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수컷이냐 암컷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업이 끊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상관없어. 그저 고양이일 뿐이야. 그래도 아이들은 막무가내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을 난 알아요. 체네만 교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지?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토프에 보면 되죠? 이 이야기에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는 부도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투표로 법률을 변경하는 행위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장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의 계획도 투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연을 벗어난 법률은 제정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라면 중력의 법칙을 폐지하기 위한 투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도덕율법과 물리적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표준은 전쟁으로도 바꿀 수 없고 투표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의 어느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거나 사악한 것을 합법화시켜놓는다고 해서 그 뒤에 수반되는 고통과 형벌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밤이 가면 낮이 오듯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정도를 걸을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와 율법과 의식을 고수할 것입니다. 고의든 아니든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오해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시다. 우리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금세 잃게 됩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문명과 우리 자유 또한 멸하고 말 것입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죄나 타락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 누구에게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회개입니다. 이 열쇠의 사용법을 알고 계시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쌍둥이 원리인 회개와 용서는 시험하는 자인 사탄의 놀라운 힘을 넘어섭니다. 합당하지 않은 습관이나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해로운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천사들이 방법을 일러줄 것이며 신권 지도자들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과 자비가 회개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속죄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위대한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그 속죄를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를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세제와 같은 것입니다. 옷간 깊숙이 스며든 죄의 얼룩까지도 모두 빠질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외설물의 흉측한 형상들을 지우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해독제를 갖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습관의 영향력을 풀어내고 중독의 사슬조차 끊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단단해도 말입니다. 그 권능은 과거의 잘못들이 남긴 흉터까지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계시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가끔 회개의 절차로 고백하고 대가를 치른 뒤라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야말로 용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 조세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한 여성이 회개를 통해 매우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회장님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그 여성에게 구약전서를 펴서 롯과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물으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자매님은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이 이 회개하는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에게 해당되는 교훈은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외설물이나 정결하지 못한 행위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을 무시하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일단 청결하게 생활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택 의지를 확고히 붙들고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스미스 회장님의 권고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화평과 행복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간증드립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선교 임지에서 젊은 장로로 봉사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는 계시와 성신에 관한 성구와 후기 사도들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간증,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의 빛에 의지한 채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제 스스로 영적 증거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1962년 2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던 어느 날 밤 저는 제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숙소였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찾은 저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 계십니까? 제 스스로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이다. 그날 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알게 되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 평강을 말하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경험에서 저는 제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는 엘마의 권고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또는 씨앗은 나무로, 실로 거대한 간증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시험하자 그 과정은 계속되어 더 많은 간증나무가 자라났고 이제는 성신을 통한 그리고 성신에 의한 계시에 의거하는 진정한 숲이 됐습니다. 구주께서는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주께서 제자와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 하나는 성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신 후 구주께서는 떠나시면서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구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열두 무리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성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해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성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성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택한 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 몰몬경에 나오는 이 일을 토대로 저는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신의 은사는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사도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모든 어린이에게 주어집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며 모든 것을 압니다. 성신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선을 행하는 이 중요한 역할의 모범이 되십니다. 회장님은 구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모범을 따르십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을 구조하라는 성신의 영적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줄 몬슨 회장님과 같은 분도 가정복음 교사도 온정어린 자매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성신의 또 다른 역할인 보혜사에게서 위안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 손자 퀸트는 복합적인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났으며 돌이 되기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퀸트는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젠슨 자매와 저는 당시에 멀리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녀들 곁에 함께 있기를 바랐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고 곁에 있기를 바랐던 손자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젠슨 자매와 저는 한 선교부를 방문하는 동안 퀸튼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는 집회소 복도에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신으로부터 확신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평강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의 삶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하며 큰 신앙과 화평과 위안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계시의 은사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몰몬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흡족히 취했습니다. 성신은 제게 몰몬경의 참됨과 신성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몰몬경이 교회의 네 가지 필수적인 모퉁이 돌 중 하나라고 하셨으며 나머지 세 개는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 신권의 회복, 그리고 그중 가장 으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큰 은사들은 개인적인 간증과 회원들의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탱해주는 흔들리지 않은 모퉁이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은사들은 제 신앙과 간증에 닻이 됐으며 저는 성신이 주는 계시를 통해 각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저는 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은사들 중에 두 가지, 즉 첫 번째 시연과 몰몬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훌륭하게 가르침을 받는 환경 말입니다. 리하이와 조셉 스미스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서로 닮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특정한 필요사항이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해야 했고 조셉 스미스는 어떤 교회가 참된지 알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연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책이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성신을 통해서 그리고 시연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리하이와 가족은 도망쳐서 살아남았고 조셉은 순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몰몬경이 있는 리파이 전설을 공부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 책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 앞부분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도 계시와 성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와 성신에 관한 가르침은 몰몬경 전반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몰몬경과 계시를 제거한다면 우리 종교가 설 곳은 어딥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종교와 그 교리가 참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영과 관련된 것들은 성스러우며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암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에 지극히 작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는 성신이 실제하며 유언자요 계시자이며 보혜사, 인도자, 천상의 교사임을 증거합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이 교회, 이 종교가 이와 같은 네 가지 모퉁이 돌 위에 놓여 있음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모퉁이 돌이심을 간증드립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은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이며 제 뒤에 앉아계신 15분은 선지자, 선견자, 사도이며 계시자이십니다. 그분들은 거룩한 신권과 왕국의 열쇠를 지니셨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의 구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본부 청료회장단 제1보좌이신 메리 앤 쿡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 합창단이 다시 서로 사랑해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0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A short time ago, little Ruby was born.
얼마 전에 귀여운 손녀 루비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저는 루비가 지상에 오기 전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루비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루비는 지상에서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 영생을 향해 진보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루비는 배움의 기간을 시작했으며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루비는 깨끗한 상태로 이 지상에 왔지만 행복의 계획에 따라 시련과 유혹을 겪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용서받고 충만한 기쁨을 받으며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루비가 태어난 뒤 몇 시간 뒤에 저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루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루비에게 자기 이름처럼 깨끗하고 고귀한 유덕한 여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겠구나. 루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루비 엄마는 오늘부터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부모, 조부모, 지도자는 어떻게 청소년 자녀들이 영생을 향한 길을 시작하고 그 길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모범이 됨으로써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원리인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고드립니다. 신앙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간증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자녀들에게 말과 모범으로 간증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산 어느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는 경전을 연구하여 응답을 구했고 조셉도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를 구하기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종교 문제로 가족 불화를 겪던 어느 날 루시 맥 스미스는 근방에 있는 야생 벚나무 숲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또한 조셉이 골수염으로 다리를 거의 잃을 뻔했을 때나 조셉의 누이 소프로니아가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도 큰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소프로니아가 앓은 병에 관해 루시 맥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남편과 나는 두 손을 마주잡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슬픔을 토로하며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다. 소프로니아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머니 루시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확신합니다. 루시 맥 스미스는 인도를 받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했으며 조셉도 어머니처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하며 숲으로 가서 신앙으로 기도했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처럼 우리는 혼자서나 가족과 함께 경전 연구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는 법을 보여야만 합니다. 루시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여 줄 후기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문경에서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사람들에 관해 배웁니다. 유혹으로 가득 찬 오늘날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끌어내려 하기 때문에 굳게 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손은 쇠막대에 두고 다른 한 손은 세상에 둔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 길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모범을 보인다면 야곱이 한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와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가르침은 명확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쇠막대를 잡고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의 진리대로 생활할 때만 그 가르침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시 맥 스미스처럼 선지자를 키우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미래의 지도자를 분명히 키우고 있으며 여러분이 하는 행동도 분명 그들의 신앙과 연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구주의 속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끗해지는 과정은 신앙과 회개와 우리가 맺는 첫 번째 성약인 침례로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침례 성약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로버트 D. 헤이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침례 물가에서 나오는 순간에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동의합니다. 성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방해하는 활동이나 관심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청소년들이 성약을 맺는 일에 성스러운 책임과 성약을 지킬 때 받는 깨끗해지는 축복을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책자에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탄의 올가미에 갈려들지 않고 곧고 좁은 길을 따라 안전하게 인도해줄 쇠막대, 즉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여러분은 순종과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추구할 때 받는 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이 소책자를 구해서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청소년들이 그 표준대로 생활하고 그 표준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알아내려는 소망을 품는 데 도움이 될 복음에 관한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락과 대중매체편과 복장과 외모편에 나오는 표준은 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표준은 세상적인 표준과 점점 동떨어진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선택할 때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접하는 대중매체가 성신의 속삭임을 무디게 하거나 가족과 친구 관계를 해치거나 복음 원리와 맞지 않는 개인적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모범을 통해 우리는 자녀가 장시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생산적 활동과 유익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장과 외모면에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몸을 돌보고 보호하며 적절한 옷차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존중한다는 점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너무 달라붙거나 얇아서 비치거나 살갗을 노출시키는 단정치 못한 옷을 구입하거나 입지 않음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기 때문에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야외 결혼 피로연이 한창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유덕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즉시 받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음악과 복장은 사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드레스는 매우 정숙했고 하객들의 복장 또한 단정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날의 신성함을 세상의 방법과 섞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는 훌륭한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교사와 지도자와 가족들에게 보여준 의로운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며 또 혼자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의로운 모범에 찬사를 보냅니다. 인내하고 계속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토마스 S. 몬스요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적인 가족일지라도 진정으로 돌보려는 선한 사람들이 주는 모든 도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와 친구를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청년 시절에 저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부모님 외에도 칼마 고모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16살 때 스테이크 표준의 밤에서 고모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고모님은 순결을 유지하고 성전 결혼에 합당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님의 유덕한 삶을 지켜보았으며 그런 삶은 그분의 가르침과도 일치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범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청남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깨끗한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됨으로써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와 기도로 매일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을 합당하고 정결케 하여 성신이 함께 하도록 해줄 침례 성약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젠가 루비가 필요로 할 그런 모범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루비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루비 부모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매일 시작하여 가정에서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비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그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획은 루비와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통신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채널과 신권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필수적인 통신 채널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며 그분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채널을 통해 어떤 필멸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또는 기타 방법들로 응답하십니다. 성신의 임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통신 채널은 참됨을 인식하는 우리의 간증과 지식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인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채널은 그분의 놀라우신 복음 계획의 필수적인 특징을 이루는데 이는 그분의 자녀 각자가 이 채널을 통해서 그 계획에 참되다는 간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신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직통 채널은 합당성에 기초하며 이 채널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어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받기에 합당해지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마틴 루터가 모든 믿는 자의 신권이라 칭한 원리하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개인적인 채널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이런 일반 기독교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결정과 가족 재반사의 관리에서는 이 개인적인 채널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원이 됩니다. 아쉽게도 교회 회원들 중 일부는 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채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전체 재반사에 대한 하늘과의 교통을 담당하는 신권 채널, 즉 선지자적인 지도력의 중요성을 의식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결정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는 영감을 통해 스스로 내려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재반사에 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이 소중하고도 직접적인 개인적인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채널은 신권 채널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는 그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방법과 수단이 되는 성신의 은사는 그에 부합하는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신권 권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단순히 믿거나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을 지속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은 매주 안식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갱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신권 채널에서 오는 권고에 불순종하거나 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온전하게 교통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한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시나 영감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 계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온 것입니다.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며 항상 교활한 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통해 우리와 직접 교통하시는 개인적인 채널과 달리 신권의 통신 채널에는 추가적이고 필수적인 중개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성임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고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그 속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명과 의식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모든 축복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초기 성역 동안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셨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가진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하늘에서 온 존재들에 의해 그분의 신권 권세가 회복되었고 그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신권과 다시 세워진 교회는 신권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권 채널은 과거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채널이며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영감받은 지도자들에게 가르침과 권고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있기에 우리는 필요한 의식들을 받으며 이 채널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으로서가 아닌 조직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교회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신권인 것입니다. 조직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들에는 복음 전파, 성전과 집회소 건축, 가난한 자의 구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신권 채널과 관련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권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에 의해 의식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기독교 종파의 믿음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만 그 권세를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어떤 회원들은 또는 한때는 교회 회원이었던 분들은 이 신권 채널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지도자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채널에만 의존한 채 그들은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고 교회 선지자들과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교회를 이끌며 그들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도의 자유를 앗아간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와 함께 주님의 사업도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대 절정의 시기에 교회와 그 역원들을 조직하셨으며 현대에도 이를 다시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통해 세워지기만 했다면 조직화된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모두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즉 주님의 종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신권 채널의 신뢰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권 채널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채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부모, 교사 또는 신권 지도자들과 같은 타인의 말과 신앙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얻으려 하지 않고 특정 신권 지도자나 교사에게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특정 개인의 행동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성숙한 지식과 간증을 얻는 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필면의 중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채널과 같이 우리가 합당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권 채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 경전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심각한 범법을 계속적으로 저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그분의 종은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큰 제한을 받게 되며 우리 스스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의 종이 영을 동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는 번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먼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번역을 계속할 채비를 하고 있었을 때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는 화가 났다. 그의 아내 엠마가 한 어떤 일이 문제였다. 올리버와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조셉도 곧 뒤따라 올라와서 번역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단 한 음절도 번역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밖으로 나가 과수원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엠마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런 다음 2층으로 올라왔는데 번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는 겸손하고 충실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교통하기 위해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채널 모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몇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말해주는 고대 경전의 일화가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권 지도자 옆에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또 양쪽을 재판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개인적인 사소한 다툼을 관리할 판사를 임명하여 위임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는 종종 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드로는 또한 개인적인 채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다시 말해서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신권 지도자에게 가져오지 않도록 권고받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명을 이해하고 영감을 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 두 가지 채널 모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한 사건이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칠레에는 심한 지진이 일어났었고 많은 우리 회원들이 집을 잃었고 또 몇몇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낙담하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난에 준비되어 있기에 즉시 음식과 거처 그리고 기타 자원들을 제공했습니다. 칠레의 성도들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권 채널이 아무리 잘 재기능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각 회원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야만 했고 그들은 구하고 기울인 자에게 주어지는 성신을 통한 위안과 인도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선교사업도 그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받은 남성과 여성들은 신권 채널을 통해 받은 가르침과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받은 간증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해지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신권 채널을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권 채널을 통한 지침하에 구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참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지의 참됨을 알아보도록 기도하라고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원리들이 가족과 교회에서 신권 건설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신권 건세는 그에 맞는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의 관리하에 움직입니다. 이것은 신권 채널의 신권 채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버지든 아니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든 어떤 신권을 열쇠를 지닌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가족 재반사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적인 채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된 최고의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족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이 두 가지 채널이 함께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필면의 생활의 목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채널과 신권 채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채널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개인에게 맞춰진 초점이 하늘 권세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만일 신권 채널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채널 모두가 필요합니다. 회복된 복음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며 회복된 교회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합니다. 저는 신권 채널을 관리하는 열쇠를 지니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또한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간증드리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그 복음의 참됨을 알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eautiful.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멀본 테버너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에서 말씀하신 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이 모임을 폐회하면서 합창단이 우리 구원의 날을 다 함께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카를로스 A. 고도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회의 마지막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이 모임은 정말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명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임무 지명을 수행할 텐데 제가 테바나클 합창단의 고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합창단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미, 자네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네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네. 그러나 피아노에 계속 있어야 한다네. 그래서 저는 피아노에 가서 그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모든 총관리 의원들과 미망인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치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건네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한 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깨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었고 그녀는 그래서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실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은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희망과 사랑에 관한 영감의 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몸소 봉사의 축복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스러운 능력이 임하자 나병 환자들은 서서히 다가오던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구했으며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감사를 드려 주님께 축복을 받았으나 고마움을 모르는 아홉 사람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축복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받은 축복을 인식할 뿐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오만과 걱정과 이기심 대신 여러분에게 합당하고 여러분 삶을 축복할 감사의 영과 함께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에는 구주께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셨는지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 광야를 여행하시는 동안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주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흘 내내 먹지 못한 것을 두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제자들은 부족한 것만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구주께서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셨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모두는 받은 축복 대신 부족한 것에만 연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갖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뻐한다. 감사는 성스러운 원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범사에 주 내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 몰몬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리며 생활하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잠시 멈추고 받은 축복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의 처지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상에 내려와 거하기에 훌륭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잘못된 것도 많지만 옳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생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 우리를 염려하고 도와주는 친구들,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운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은 심각한 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가장 고귀한 미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버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제6대 회장이셨던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에게는 선이 악을 이기며 사랑이 시기심보다 강합니다. 빛이 그의 인생에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오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이기심으로 채워넣습니다. 감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기도하는 생활이 감사하는 마음을 얻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깊고 영속적인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족, 복음, 좋은 친구, 건강, 재능,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쉬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을 표하기에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미루지 맙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인은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저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들었어야 했지만 거의 듣지 못했던 감사하다는 말을 그들 귀에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찌할 수 없는 회한이 마음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한 자주 사랑과 감사를 표함으로써 그런 후회와 회한을 최소화합시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게 될 그 순간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과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모든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서 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하는 태도를 진심으로 깨우쳐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느껴 이를 표현하려 했지만 잊어버리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깨달았던 어느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담긴 메시지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고든 그린이 쓴 이 글은 50여 년 전에 한 미국 잡지에 실린 바 있습니다. 고든은 캐나다에 있는 한 농장에서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가 끝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수영을 하러 갈 때 고든과 형제들은 불이 나게 농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가족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할 때면 그날 아버지는 가족이 소유한 모든 물자를 파악하게 하여 그 가치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이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지하창고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사과 개짝, 사탕무 상자, 모래에 묻어둔 당근, 산더미 같은 감자 자루 및 선반 가득한 완두콩, 옥수수, 줄콩, 젤리, 딸기와 그 밖에 저장식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꼼꼼히 세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헛간으로 가서 창고 안 곡식량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암소, 돼지, 닭, 칠면조, 거위 숫자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소유한 물자를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잔칫날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셨으며 그들이 일한 시간에 어떻게 화답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준비한 잔치상에 둘러앉으면 그들은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고든이 가장 감사하며 보냈다고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해였습니다. 그 해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남은 건초에 종자도 많았고 돼지 4마리가 새끼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초 적재기를 구입하려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부들 대부분이 갖고 싶어하는 멋진 농기구였습니다. 또한 그 해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형편이 안 되어 그들 집에 전기를 설치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고든의 어머니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 빨래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아내에게 쉬면서 뜨개질이나 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빨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소. 우리도 그냥 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소.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떴지만 어머니는 건초 적재기를 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 그들은 집에 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은 하루 종일 작동하는 자동 세탁기를 구입했고 천정마다 눈부신 전등을 매달았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할 등불 심지를 자를 일도 검게 그을린 천정을 닦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등불은 슬그머니 다락으로 사라졌습니다. 농장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그의 좋은 일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농작물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물이 빠졌을 때 농작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농작물을 심었지만 더 큰 비가 농작물을 덮쳤습니다. 감자는 진흙 속에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암소 두 마리와 돼지들 전부와 팔고 싶지 않았던 다른 가축들을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가축들을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확한 것이라고는 폭풍에서 겨우 살아남은 순무 몇 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후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거위 한 마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 아침 아버지는 산토끼 한 마리를 들고 나타나 아내에게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늙고 질겨 빠진 토끼 고기를 요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마지못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토끼 고기와 살아남은 순무가 식탁에 올라왔을 때 자녀들은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든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조금 의아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락에 올라가 등불을 가져오더니 식탁 위에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녀들에게 전등을 끄라고 했습니다. 등불만 남게 되자 그들은 이전에 이렇게 어두웠나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밝은 전기불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었나 의아해했습니다. 음식을 축복을 한 후 모두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낡은 등불이 밝히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산토끼는 칠면조 맛이었고 순무는 이제껏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이 있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우리 집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애롭고 고귀합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 모임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을 늘 생각하기를 강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죽은 후에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일생은 사랑의 유산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억압받는 자를 돕고 죄지은 자를 구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홀로 서셨습니다. 몇몇 사도는 의심했고 한 사도는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분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그분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지금도 연민에 찬 주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슬픔의 사람이요, 비애를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손짓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간청하십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릅시다. 그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 감사라는 위대한 미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감사가 우리 영혼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dear and kind Heavenly Father.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임을 마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회복된 복음과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회복된 복음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선지자에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길 간구드리고,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느끼고 우리가 옳은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4 반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적인 봉사로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